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시편 10장에서 악인의 실수란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악인이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잘 살고 잘 먹는다는 이와 같은 수수께끼로 고민하는 지난번의 저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고 또 악인들한테 그 회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함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시편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 멸망하였나이다.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악인들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을 지난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삶에 적용할 때 그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런 자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신세를 비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고 더욱더 주님의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간 모습을 닮아가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주 안에서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의 교대에 있는 시편 11장 1절부터 7절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은 전체에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윗이 가장 많이 적었습니다. 다윗이 약 73편을 적었고 그 다음에 아삽, 그 레위지파인 아삽 찬송하는 예배드리는 그 아삽이 12편을 지었으며 그 다음에 고라자손, 고라도 역시 레위지파죠. 고라자손이 12편, 그리고 솔로몬 왕이 2편이요, 모세가 1편을 적었고 또 에단이 1편을 적었으며 나머지 49편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작자를 저희들이 모릅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다윗이 적은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11편에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가 있고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하는데 영장이라는 것은 그 찬양 대장,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드리는 다윗이 이 곡을 시를 적어서 그 찬양 인도자 주면은 찬양 인도자가 이 가사를 가지고 곡을 넣어서 찬송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악기는 많은 악기를 사용한 것을 우리 시편 150편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현악기와 타악기와 많은 악기들을 사용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던 그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의 배경을 성경 전체에 보면은 사무엘상 18장부터 31장에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겼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의 부하였고 또 사울 왕의 사위였죠. 사위였지만 이미 쫓길 때는 다윗은 이미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한테 임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느님이 주어진 본분이 아닌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두 가지 직분,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주었는데 자기의 주어지지 아니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하였으므로 하느님에 의해서 그 사울이 그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왕의 그 멸권을 받았고 또 하느님께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멜렉 적군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양들 이러한 것들을 몰래 숨김으로 인하여 불순종에 인하여 사울의 왕이 금방 폐위가 되고 그리고 다윗이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이 여전히 부하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이라 그가라는 건 사울 왕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사울 왕이 다윗을 벽에 박으리다 하고 그 창을 던졌다. 다윗이 있는데 창을 다윗은 던졌어요. 마치 우리가 그 핀을 가지고 노트나 이런 것을 벽부에 붙이는 것처럼 창을 사람을 꼽아서 벽에다 찍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이나 피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이나 피했다 데가 있고 또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면은 또 사울이 이번에는 단창, 짧은 창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았죠. 그 사울의 창이 던졌는데 다윗이 피하고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니 이렇게 도망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적었는 시편 아닌가. 두 번째의 이제 가능성은 다윗의 그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그 압살롬을 따르는 부하들한테 도망갈 때 이 시편 12편을 적은 것이 아닌가.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그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15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요. 압살롬 어디 있는가 하면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에 그 남서쪽 예루살렘 다윗왕이 있는데 헤브론에 있는데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요. 다윗의 모사라는 것은 다윗의 카운슬러,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겁니다. 갈보채플 에람휘의 모사들은 그 보드 멤버들이죠.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뭘 원하는가 이러한 것들 말하는 분들을 이 구약 때 모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이 다윗을 옆에서 조언하는 자인데 아이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래서 아이도벨을 데리고 지금 압살롬이 있는 그곳으로 데려왔다. 반영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러니까 종이 하나가 다윗에게 와서 구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백성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미 백성들의 마음 다수들이 압살롬 돌아갔다. 이때 다윗이 얘기하기를 다윗이 예루살렘에게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 이르되 도망하자. 진짜 도망을 하자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려건데 제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 보고 그 예언했는 하나님 말씀 전한데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리라 했는데 다윗의 집이 망하게 되었고 다윗의 그는 다윗의 왕국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망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와 같은 이 내용을 다윗을 보고 도망을 했는데 누구한테 도망했냐면 여호와 하느님한테 도망했다고 다윗이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도망하자. 왕이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래 왕이 명령하는 대로 신복들은 따르겠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리라 하더라. 그래 다윗 왕이 떠나라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서 도망가겠다, 따라가겠다. 다윗 왕은 왕이 나갈 때 근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궁을 지켜하리라. 바로 후궁 10명을 예루살렘 성전에 놔둠으로 인해서 바로 다윗이 다윗의 그 집과 다윗의 왕국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떠나지만은 이미 예루살렘 성을 일단 몸은 피신하지만은 하느님께서 이미 다윗한테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집과 다윗의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길래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일단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지만 그 도망가는 것이 죽대로 도망간다고 다른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게 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11편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상관의 질투를 받아서 상관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심각한 경우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자기가 사랑했던 고용주가 자기를 이제는 파이어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이와 같은 경우로도 적용할 수 있겠고, 그럼 두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대항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아픈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시편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피할 거나, 여기 보면은 여호와한테 피했다 이거죠. 압살롬이 아들이 왔 때도 자기가 일단 예루살렘 떠난 것도 여호와한테 피했는데, 자기가 피하자고 해서 피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울왕이 죽이려 할 때도 단창을 피하는데 결국 그 몸을 여호와께 피했다.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너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며. 여기서 보면은 하느님께서 기름을 부은 왕이지만은 우리가 여러가지 시련과 또 주위의 이웃들의 질투라든지 고난에 면책 특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특정한 집사나 장로나 근사로 기름을 부었지만은 하느님께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그 주를 위한 사역들이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사랑하는 친지를 잃어버리는 또는 여러 가지의 재난들, 지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재난의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면책제다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느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이와 같은 고난과 이런 질투들에서 면책제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한국 개혁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여호와를 믿었다 그것은 trust the Lord. 제가 매주일마다 영어 설교하고 한국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어느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뜻이 조금씩 다른 각도에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면에 좋은 면들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시편 7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느님께도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방어해주는 방패는 하느님께 있다고 강구하고 있어. 마음이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것은 하느님께 향해 있다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하느님 쪽으로 한참 서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upright. 하느님 앞에 바로 항상 그 방향으로 있다. 마치 나침반이 항상 북쪽으로 가는 것처럼 어떤 여건이 오든지 간에 파도가 치든지 어렵든지 간에 항상 하느님으로 포커스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마음이 정직하라. 하느님에 포커스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결국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고 그럼 10편 16편 1절에 보면 하느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게 자기가 주님한테 피했다는 거죠. 압살롬 자기 아들이 도망와서 예루살렘을 떠나자고 자기가 부하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것이 내가 하느님한테 피한 거지 내가 주어진 그 왕권과 그와 같은 나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피한 거지 그것이 내가 결코 하느님을 떠난 게 아니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러면 시편 3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니 이것은 또 죽게 피했다 그죠? 죽게 피하노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빨리 구해달라는 거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더라. 우리가 바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느님 바위다 이라는데 바위는 움직이지 않냐고 항상 이렇게 보호하고 불변하시며 항상 의로우시며 그 하느님을 이 바위로 성경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보장이 되라. 누구냐? 보장 자체가 여호와 하느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다. 큰 바위고 산성이다. 하나의 성이라는 거죠. 아주 강한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래서 자기가 이 몸을 피하지만 예루살렘을 일단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만은 또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도망가지만은 이것이 다윗이 주님께 피한 거고 또 그 속에 항상 주님을 향해 있는데 너희가 이 주위의 어떤 좋은 자들이 내 영혼대로 내 영혼이라는 것은 다윗의 그 마음까지도 새같이 너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너 집과 너 왕국을 포기하라 이거죠. 포기하라. 하느님이 기름을 부으신데 현재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반대자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자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그 너가 하느님 부었는 그 너 집과 너 왕국을 포기해라.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런 얘기를 다른 경우에 예를 들었는데 이 지구에 7년 대환란이 오게 되면은 그 유대인자들의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데 그건 완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다윗의 주위의 그 좋은 자들, 모사들이 바로 내 영혼, 다윗의 마음에 하느님 기름 부어주는 그 왕의 그 권한이나 그 나라와 집을 완전히 포기하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 죄인데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그냥 완전히 포기해라. 완전히 도망가라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이 보면은 몇 번을 피신했습니다. 사울 때도 피신했고 그리고 압살롬 때도 피신을 했지만은 그 피신은 주께로 피한 거다. 우리가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이 주어진 집과 그 왕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갔든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졌다. 사울 왕에 의해서 밤에 도망갈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예루살렘을 떠날 때도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영을 떠날 때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모사들이 완전히 포기하러 하는 그것이 어쩌면 거 자기가 되게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제 가르치는 신학교의 그 선생님 한 번 교수님이 그분이 어떤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그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의해서 그 조그만 어떤 성경 공부팀 오라 해서 헌팅턴 비치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자기는 처음에 가기 전에 한 1년만 있으면은 그 옛날에 부목사 있는 그 성도처럼 그 정도의 어떤 숫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17명 성도가 17년을 끌게 돼서 끌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당신 사역 포기하라 포기하고 지금 그로서리의 그 매니저 그 높은 자리 매니저로 올라가라는 그게 오퍼 나왔는데 그거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그때 심장과 이 다윗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내가 죽는 너 집과 너 왕을 포기해라. 지금 주위에 많은 자들이 압살롬으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사울 왕의 많은 부하들이 지금 사울을 따르고 있는데 그냥 포기해라. 이제 이러한 그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항상 주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게 상황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도다인데 살을 시위에 먹인다는 악인이 활을 당기는 거 시위에 먹인다는 것은 화살을 꺼내 화살 끈 뒤에 있죠. 거기에 걸치고 겨냥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시위에 꺼내 먹이다 꺼내 놓고 이제 쏘으려고 겨냥을 하는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 그래서 하느님을 향해 항상 바르게 하려는 그런 자를 어두운 데 소리한다. 그게 다윗은 보면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하니 보면 자기가 죄도 많고 이런 거 있지만은 자기 부하를 죽이려고도 했고 또 그리고 그 실제로 죽였죠. 우리아 그 아내를 간음을 했으며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몰아서 결국은 살인도 시켰고 이래 하는 죄가 많지만은 항상 이 다윗의 마음은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직, 바로 주님을 향해 있는 그 정직한 마음을 항상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죠. 그 마음에 바른 자, 다른 말로는 다윗을 항상 주님을 향하고 가는 나를 쏘려고 하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는 그 부하들과 압살롬을 따르는 그 부하들이 나를 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절에 터가 무너지면은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기서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다윗의 터,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의 집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들을 잃어버리고 다윗의 왕국들이 넘어지면은 의인이 무엇을 할까?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다윗을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땅에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라고 칭함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로마서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이 터가 무너지면 다윗의 집과 또 왕국이 무너지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럴 때 느낄 때가 있죠. 만약 내 집이 은행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직장에서 내가 레이오프 또는 파이되면 어떡할까? 이래 삶의 어떤 기초가 되는 이런 것이 무너지면 어떡하고, 또는 이 집에 그 파운데이션인데 지진나면 어떡하노, 또 여기에서 불이 나면 어떡하노, 이와 같은 그 고민을 여기에서 시편 기자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이제 자기가 하느님을 바라보니까 구약 때는 여호와 하느님이 성전에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성전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여호와 하느님이 그 영광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신약대에서는 그와 같은 성소가 우리 몸 자체 성도가 전부 성소가 돼서 우리 몸 안에 바로 성령의 하느님, 하느님 항상 임재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보좌, 하늘 맞는 거기에 있다. 그거는 우리가 스데반이 죽을 때 저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 우리를 지켜준다 이제.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여호와 하느님 눈이 우리 인생을 본다. 이게 하느님을 의인화로 표시했습니다. 여호와 하느님이 뭐 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 하느님 눈이 우리를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춰가는 거다. 여기에서는 이제 한국개혁성경의 안목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죄를 감찰한다. 우리의 그 마음을 테스트한다. 그런 것을 관찰한다. 테스트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영어의 성경에 보면은 이 안목이 알리즈라 해갖고 눈꺼풀로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렇게 돼가 있으니 그게 좀 이해하기 힘든데, 가보면은 우리가 눈꺼풀로 해서 물체가 잘 안 보일 적에 우리가 눈을 이렇게 조금하게 뜨게 되면은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개혁성경은 그냥 뭐 문제가 없습니다. 안목이 죄를 감찰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항상 바라보고 관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항상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가 하늘에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즐거움의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산 아니고 또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어떤 학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요.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가족이나 직장에 이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즐거움에 영원한 즐거움의 그 근원지가 여호와 하느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라는 것도 가능한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그 근원지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신앙해서 우리의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바로 하느님을 본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느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바로 하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호와 같은 죄인들을 하느님 친히 오셔서 구원하는 그 자체에서 기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기에 사역의 그 행위보다도 너가 하늘나라에 너 이름이 있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 바로 그것이 기쁨의 영원한 근원지가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나의 힘이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이 피곤치 않아 열심히 뛰게 하죠.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높은 산이나 이런 것 다니게 하며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숙을 맞춘 것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를 바로 음악 대장에게 거기에 맞추어 수금 그 현악기에 맞춘 이와 같은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지라 다윗이 여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주위에는 많은 그 부하들이 이미 거기서 완전히 떠나고 너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포기해라. 너 왕자리도 포기하고 아들한테 저버리고 포기하고 너를 다 포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하느님을 바라보니까 하느님이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들을 항상 관찰하고 의인들의 마음을 항상 테스트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마음에 미워하는 것은 뭐냐면 악인과 강포, 폭력을 좋아하는 자, 항상 싸우려고 하는 자들, 다른 말로는 피스메이커가 아닌 피스 브리처, 이와 같이 자꾸 바이런스 일으키는 사람들을 여호와 하느님은 미워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악인에게 거물을 내려치시네. 거물에 내려친다는 거죠. 하느님 때에 하느님 방법으로 거물을 치고 불과 유황, 불과 유황이라니까 이거는 큰 심판대를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의 소득이 되리라. 잔의 소득이라는 것은 그 결과, 악인의 결과는 결국은 하느님의 시간대에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인은 망하는 줄 아는데 언제 망하는가가 우리가 모릅니다. 하느님 시간대에 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했는데 부자와 거짓 나사렛의 경우도 비유하면 부자는 삶에서 망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해요. 호의호식하고 항상 파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지구의 중심에 그 헬이라는 하데스랑 거기에 갔대 그 거지 나사로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지만 이 부자는 큰 그 사이에 그 고기 계곡에 있어서 부자가 넘어가진 부자는 항상 뜨거운 불에 고통하는 그와 같은 지옥의 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악인은 망하는 것을 아는데 언제 망하는 것은 하느님의 절대 손에 달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는 자들 항상 믿음에 사는 그 의인들은 결국은 하느님 보호한다. 그래도 하느님 때에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 자기 생에서 그와 하느님 선물을 못 보았지만은 결국 그 믿고 그 순교하는 분들의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결코 크리스찬의 삶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요. 이 땅의 어떤 즐거움은 영원성에 비교하면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그것에 향해 있음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롭다. 여호와는 의를 좋아하지 불의를 좋아하지를 못한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의롭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느님의 본성이 의롭기 때문에 항상 의로운 일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그 기름을 부어들 받게 되면은 우리 보고 정인이 되라. 누구의 정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인이 되는 것이 그 중요한데 누가 하느냐? 성령 하느님께서 정인이 되는 것을 하지만 결코 정인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인하는 일들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한 번 할 수 있고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체가 정인이 되어버리면 자연스럽게로 그 정인이 되는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결과로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인이 되는 그것처럼 여호와님 성품 자체가 하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려운 일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일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운다. 여호와님 얼굴을 배운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그 임재함과 하느님의 그 깊은 관계를 체험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도저히 인간으로 설명하지도 못하지만은 자기의 삶 속에 아주 세미하게 정확하게 하느님께서 자기만이 아는 영적으로 자기만이 아는 다른 사람 이해를 잘 못하는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그와 같은 섬세한 그 관계를 체험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 곧 의인들은 결국 또 정직한 자 하느님으로 항상 향하는 자들은 하느님이 항상 임재하며 그 속에 일하는 것을 체험을 한다는 뜻으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대기 불가능하고 이러한 것 같지만은 하느님이 임재함을 느꼈습니다. 어제 제가 주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카피를 하다가 보니까 이 주부를 제가 앞뒤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는데 한 두 장 하고 또 걸려고 또 가지를 나누고 또 빼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에 이 주부가 내일 당신의 양떼들이 이 주부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때 시간이 좀 늦어서 한 10시도 넘었고 이래서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 이 카피 머신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 해를 좀 해도록 이렇게 제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제가 카피 머신 밑에 보니까 그 종이가 걸려가지고 제가 기도하자마자 그 펜으로 그 종이를 끄잡으니까 그 밑에 어떤 그 주보 하나 책 같은 것이 거기 찡기가 있더라. 그것이 같이 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걸렸구나.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그 뽑아내고 나니까 카피가 아주 스무드리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만이 그 느끼는 그런 어떤 그 체험을 거기에서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쩌면은 기도만 듣지만은 내가 말씀 전할 때 누구한테 듣고 제가 읽을 때 듣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항상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깊은 체험한다. 정직한 자는 항상 하늘을 향하는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고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기대치도 못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한테 피하라. 주님한테 피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오히려 그 어렵지만 거기서 화평을 또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고백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 자체를 인하여 바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느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라고 하는 축복을 받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어려울 때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주 안에서 화평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자신은 이제는 저희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것이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